오늘은 요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엘서로는요, 다섯 번째인데요. 보실 곳은 요엘서 3장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원래 요엘서가 원문에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3장으로 되어 있지만, 요엘서가 그 성경 여러 책들 중에서 3장으로서 좀 짧지만 가장 강력한 그런 선지서라고 합니다. 요앞 시간에는 그 요엘서에 어떤 내용을 했느냐 하면은 선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너무나 큰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요 앞장이 끝이 났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엘서 3장 전체를 볼 텐데요. 3장도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땡땡이다. 뭘까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다. 입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 3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73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마음 죄송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로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일 이런 것을 말을 할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은 포로 상태에 있던 자기 백성에게 해방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라는 것이 정말 말이 쉬워서 포로지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 혹시 거제 포로 수용소에 가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때 당시 보지는 않았지만 포로 수용소 그 기념관에 이렇게 가보면 너무나 힘들고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먹는 거, 잠자리,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은 드럼통 같은 거, 이런 거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고 안 보고 그런 거 비밀 보장도 되지도 않고, 정말 그 머리에 이가 생긴다고 그 하얀 농약 같은 거막 치고 있잖아요. 옷도 그렇고, 너무나 그 살고 있는 모습이, 살았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벗기운 채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는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 이라크까지 걸어서 갑니다.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거리가 약 1100km 정도 된답니다. 그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잖아요. 이 시드기야 왕도 두 눈알이 뽑히고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왕이 눈알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뭐였냐 하면은 자기의 어린 두 아들이 칼에 죽는 거였습니다. 포로는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포로 상태에 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맥락에서 본다면은 죄와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너무나 비참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 사막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요게 만국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데요.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른 데가 아니라 요 사막 골짜기로 내려가서 심판하신다고 했을까요? 요사밧은 원래 유다의 4대 왕그 요사밧 왕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 요사밧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라는 말과 심판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랍니다. 그래서 요사밧 이러면은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요사밧 골짜기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명도 되고요. 이 심판이 여호와께서 수행하신다는 그런 심판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이곳이 아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고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추측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기서 만국 백성을 심문한다고 그랬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은 결국 언약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땅, 내 백성, 내 기업,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 이 하나님의 택하신 땅, 백성, 그 기업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 내 땅, 내 백성, 내 기업.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위치에 이 히브리 민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그러놨습니다. 이 흩어버렸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남유다가 아수르, 바벨론의 침공으로 또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함으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런 유대인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넘어가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그랬습니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그 망한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끌고 갈 때에 마치 물건을 제비 뽑듯이 포로를 데려가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제비를 뽑아서 제가 뭐가 당첨이 됐잖아요. 그 소유권을 확정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로 바꿔 마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사람을 노예로 팔아서 먹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포로라도 절대로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포로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욥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790쪽 정도에 있습니다. 욥기 31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다,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있다, 이러면은, 그 종업원이나 그 직원하고 주인하고 더불어 쟁론할 때에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 노동자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15절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드셨다. 나를 만드신 분이나 그 종업원이나 직원을 만드신 분이나 꼭 같은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노예를 팔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실 오랫동안 우리 한국도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중국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중국 그큰 나라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사대주의 사상에 찌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얼굴이 흰 백인을 대할 때 하고 피부가 검은 흑인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대할 때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사람 대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피부색이나 출신이나 가난하나 부자나 성별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모두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유다 사람들을 소년, 소녀 할것 없이 다 노예로 팔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은과 금 그리고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보물이라는 거는 그 말을 찾아보면 나의 좋고 기쁜 것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 군대나 이런 외국 군대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성전이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또 보면은요.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로와 시돈이란 이런 나라들이 죄가 많은데 더욱더 큰 죄악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노예로 팔았다 이것보다는 이것도 큰 죄악이지만은요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떠나 보냈다는 것이 더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을 멀리 떼놓기 위해서 온갖 애를 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도록 온갖 방법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은 일으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팔려간 곳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일으켜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잠든 상태에서 깨어서 눈을 뜬다는 건데요. 마음을 부추기거나 감동시켜서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팔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너무너무 심해지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또 경제 문제로 인간관계로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833쪽 정도에 있습니다. 833쪽 정도의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거다. 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네가 여전히 찬송하게 할 것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요. 글자가 거의 틀리지 않고 그 뒤에 보면은 11절에 또다시 나옵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도 여전히 찬송한답니다. 이거는 시편이기 때문에 물론 그 후렴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43편에 43편 5절 보시겠습니다. 43편 5절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요.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나는 일어설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우시고 포로에서 건져내신다 하십니다. 노예로 끌려간 그 자리에 자기 백성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심으로써 역사하실 것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이 당한 고통을 그대로 이방 민족에게 되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끝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조서 마지막에 쾅 찍는 왕의 도장 같은 그런 선언구입니다. 인간 요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요 방금 읽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얼핏 보면은 그 싸움하러 나갈 때뭐 격려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구절에서 방금 읽은 이제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렇게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것만 빼고 나면은 구절, 10절, 11절은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방의 군사들이 아무리 전쟁 준비를 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그래봤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보습은 뭡니까? 가축을 이용하여 밭을 갈때 쓰는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농기구를 가지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니, 농기구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 전력을 다해서 너희들이, 이방민족 너희들이 전쟁을 준비해 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 이 말은요. 이 외적으로 전투 준비할 것 말고 마음가짐조차도 단단히 해서 내적인 전투 준비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한 자를 보니까 그 원을 보니까요. 제대로 설수 없을 만큼 유약하여 쓰러질 지경에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말한다는데요. 이런 자들은 사실은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자들까지 마음을 담대하여 용사의 마음으로 전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롱한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너희들 아무리 해봐도 안 돼. 하나님의 그 엄정한 심판에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선지자의 간구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러나 사실 인간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남유다가요,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쭉 둘러싸여 있잖아요. 두로, 시돈, 블레셋, 뭐 이런. 근데 거기에 사실 여기 나오는 아까 좀 전에 그 사절에 나온 두로, 시돈, 블레셋, 사방 이것은 이 나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 나라의 대표로 여기에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러 내려온다면 얼마나 사실은 위급하고 무서운 상황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선지자 요엘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오게 해달라. 하늘에서 그 심판의 골짜기 아래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지금 요일이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싸우셔야 되고요. 하늘 군대를 보내시기를 기도해야만 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12에서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써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민족들을 보고 올라올지어다 그랬습니다. 골짜기는 낮은 곳이잖아요. 그럼 골짜기는 내려가라고 해야지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리학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오르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판결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13절에 너희는 낯을 쓰라 그려놨는데요. 너희는 여기서는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낯을 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추수로 비유하고 예언하는 것인데요. 추수 때가 되면 농부들이 낯으로 곡식을 베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이 심판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받을 자, 심판에 떨어질 자를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뒤에 보니까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이랬습니다. 와서 밟을지어다 이랬고요.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독이 넘치니 그랬습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 그런 행위는 농부들에게 그 1년 내도록 그 포도 농사 지은 농부들에게는요.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천사들이 심판을 대행하는 그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즙이 넘쳐나듯이 그렇게 악인들을 심판을 할때 그 악인들의 피가 있잖아. 그 포도주 틀을 밟으면요, 포도즙이 이렇게 철철 이렇게 칼칼 넘치겠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악인의 악이 완전히 차고 넘칠 때에 거기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을 할때그 악인들의 피가 포도즙이 넘치듯이 그렇게 철철철철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 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관중이, 군중이 모인다는 건데요.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는 이 심판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한 자리에 모으고 행하는 심판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성경 말씀에서는 요사밧 골짜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심판의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요. 그때 보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사실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는답니다. 갑자기 장소가 바뀌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시온에서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그 야수의 왕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완전히 으르렁거리면서 부르짖듯이 그렇게 심판받을 대상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섭게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랬는데요.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인간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심판이 전혀 무섭지 않고 너무나 기쁜 구원과 축복의 날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 외부의 침략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는 막강한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읽은 그 심판의 내용 너무너무 무섭지 않나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미 아시듯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진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뭡니까? 의의 옷을 입어서 나의 그 모든 죄가 가려지게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17절에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사신다고요? 성산 시온에 사신답니다. 이 성산은 먼저는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출애굽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계셨잖아요. 그 성막에 계셨고 그 후에는 성전에 계셨고 지금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교회가 된 우리 안에 나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18에서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산들이 단포도주 떨어뜨리고 젖을 흘리고 시내가 물을 흘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장차 올그 여호와의 날에 선민들이 누릴 풍요와 그 번영의 축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절 끝무렵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띤 골짜기에 대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는 생명의 물이 넘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디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어디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시띤 골짜기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시띤 골짜기는, 지명이기도 하고 또 찾아보면 시띤 골짜기가 아카시아 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은 아주 자생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강해서 웬만큼 가뭄 땅에 너무너무 가뭄 땅에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카시아 밸리 시띤 골짜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웬만한 식물들은 살지 못하는 그런 가물고 척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조차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온다면 완전히 죽어 있는 것들에게까지 그 성전의 물이 흘러 넘쳐서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이거 그냥 우리 그냥 넘길 수 있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이 황무지가 되다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황폐하게 된답니다. 황무지가 된답니다. 아무리 화려한 문명이라도 하나님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면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답니다. 이제는 망하지 않겠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올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신답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영원 무궁토록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으로 요엘서를 3장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심판하는 내용이라서 너무 무거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